고린도전서 1장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사무엘상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어떠한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잠깐 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뭐 세계인 성경 공부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계속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이라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사실 성경 말씀에서 그저 좋은 가르침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느 책을 보든지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적용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말씀의 적용을 참여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참여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저 이솝우화에서 좋은 가르침을 얻듯이, 그저 한국의 역사들이나 성현들에게서 좋은 교훈을 얻듯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얻는 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난의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윗의 모든 삶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오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특별히 그 당시는 구약이었지만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르쳐 나에 대해 증거한 책이라, 성경의 저자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모든 약속들, 그 밖의 율법들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푸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원리. 우리 멋대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지혜가 이러하니 내 지혜대로 풀겠다?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해 쓰여진 책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전해야 되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인물들, 약속과 율법들, 그 밖의 모든 내용들 다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과 또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예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쓰여진 신약은 그 구약이 가리키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체와 참것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다윗도 그러하다는 거죠.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 장차 하나님의 참 기름부음을 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 즉 천국을 미리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에 미리 참여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과 같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을 배우자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다윗이 고난과 고난과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삶, 예수님이 고난에 고난에 십자가 고난까지 가셔서 영광에 이르실 삶을 미리 참여하여 미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삶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이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잘 살았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잘 살아가자.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건 뭐 다윗이건 모세건 그 밖에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아 좀 그럴듯해야죠. 그리고 좀 온전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대표적인 구약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 왜 그 다윗이 가늠하는 걸 보여주고 계속되는 죄를 보여주고 그 죄가 달아가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 게 없어야지 배우죠. 그들의 삶에도 다 죄와 허물들이 있고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그들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면이 같이 보여줘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으로 구약의 성도들만 아니라 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모든 구원하신 성도들을 함께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이뤄가시는 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인들, 자랑할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미약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될 뿐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 삶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참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좋은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좋은 가르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삶에 참여되어 있고 아니 다윗이 가르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올바른 말씀의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국 다윗이 증거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참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에서 증거하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건가?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세상 잘 믿으면 세상 축복을 주시는 세상 임금이신 예수님? 아니면 그저 좋은 가르침이나 주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라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둘 다 아닙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까지 이르러 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하나님 보좌에 앉혀져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현실을 발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욱 중요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원리가 또 있죠.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라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말에나 생각에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 닮은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참여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다른 참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반대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여와 적용의 관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이나 그 밖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 누구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고 있고 아니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죄인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과 싸워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울의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죠. 다윗에게서도 사울과 같은 죄악이 보여져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뤄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켜 예수님 닮은 삶에서 자라가도록 이끌어가세요.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 우리는 이 고난들이 왜 다윗의 삶에 그렇게 많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의 영광에서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온전히 의로운 아들이셨지만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영광에 이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비록 죄와 불순종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따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가주신 길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죄와 불순종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 우리 자리에서 가주신 길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거나 멸망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천국 영광에 이를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다윗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우리 삶을 보며 우리도 끝까지 이것을 믿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며 예수님 가실 길에 참여되어 있지 않은 사울, 끝까지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며 제갈 길로 갔던 사울,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이러한 사울의 삶은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참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울의 삶은 누가 가는 길에 참여되어 있을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가는 길을 따라 그 가는 길에 참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저 세상을 얻기 위해 우상처럼 믿거나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나 위인으로 믿고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자기의 행위를 오히려 자랑할 만한 선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리석다 여기며 더욱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자기 소견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사울의 길입니다. 사단이 가는 길에 참여되어 결국은 길을 잃고 해마다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믿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미약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을 닮은 옛사람의 죄성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의 성품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죠. 믿음도 구원의 방편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 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한 믿음일수록 더욱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복음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 삶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천국 축복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으로 인해 내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기독교인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삶을 우리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또 천국에서는 온전히 살아갈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예수님 붙들고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 두 부류의 죄성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죄성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거짓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보여주는 거고 헬라인들은 그 이방인들 모든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표적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는 두 부류의 죄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참믿음이 아니면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이 나머지 두 부류로 간다는 거예요. 표적.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든지 지혜. 아니면 그저 좋은 가르침을 배워 지혜를 얻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기독교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믿게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얻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든지 그저 자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나 위인으로 만들든지 그리고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주는 분이라는 증거와 간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이 세상의 훌륭한 선생이었다는 것만을 증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그러한 자들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만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린다고 하시나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삶에 참여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들린다고 하셨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거리낀다. 왜? 세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에 걸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나 달라는 거죠. 기복신앙. 그뿐 아니라 지혜를 얻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가르침이나 얻어서 자기가 선행하며 잘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참 복음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하거든요. 미련한 소리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리석은 소리라 그러죠. 왜? 나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붙들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시 말해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 심판으로 가야 마땅한 완전 타락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않으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로지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그러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로 드러나는 것. 세상 축복을 받는 걸로 예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것. 세상으로 믿어요. 아니면 좋은 가르침을 따라 선행을 하며 잘 살아가면 들어가겠지. 마치 세상 종교에도 말하듯 낙원 같은 곳으로 믿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지금도 속하게 해주신 분명한 현실.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거쳐 분명히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나라. 그날까지 우리도 이 천국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 다시는 죄가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천국은 그저 좋은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게 된 사랑의 관계와 교제의 완성. 그런데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저 그들이 바라는 지상 낙원 같은 곳이거나 죽어서나 갈 곳이나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갈지 못 갈지 모르는 확실치 않는 곳이거나 절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실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이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르러 있는 현실이고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누가 들어가 봤나? 갔다 온 사람 얘기해 준 거 있어? 할 수 있나요? 분명히 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증거는 안 믿죠? 누가 죽었다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나 써야 믿나요? 멘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데 그런 거예요. 가짜 천국을 믿으세요. 왜 성경에 진짜 천국을 알려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잘못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죠, 교회 안에. 근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 그들이 거짓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세상을 얻는 방편으로 세상에서 더 잘 되려는 목적으로 자기들의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갔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당시에 한라 철학이나 그 밖에 세상 가르침이나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이용해서 그저 좋은 지혜를 얻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했던 자들. 두 부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한 자들 복음으로 표적을 오히려 구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려는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따라가려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복음이고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라고 하세요. 고린도후서로 가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 죄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성도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믿음과 섞여 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올바른 복음으로 와서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적으로 만약에 전적으로 이런 거르침을 따라가고 믿는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없어요. 그저 이 생을 위해 예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지만 그냥 예수님도 우상처럼 믿는다든지 그저 좋은 가르침을 얻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나 위인 정도로 믿는다든지 전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둘 다 열심과 정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집을 지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도 열심과 정성을 해서 그거라도 자랑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열심과 정성이 있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도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야 나는 자랑할 만하다 정도로 선행을 해야 되고요. 다 집은 지어요. 그런데 어디 위에 지은 집일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복음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려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구원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절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표적을 위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위해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아무리 선행을 자랑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심판의 날에 다 무너져요. 우리도 만약에 참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갔겠죠. 우린 뭐 잘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죠.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했지 십자가의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게 하신 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한 믿음을 주셨다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명한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세상은 이러한 기독교, 이러한 참 복음을 어떻게 여길까요? 독선적이라고 하죠. 배타적이라고 하죠. 다른 길, 다른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욕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길, 다른 믿음이 있다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길, 다른 믿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 아니라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바벨탑이라도 쌓아가지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거라면 정말 다른 길들도 있다고 인정해야 되고,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줘야 되고, 다른 믿음도 다 용납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길들이 있는데 우리만 길이다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 편에서 길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랬다면 그거는 독선적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꼭 붙들어야 될 우리 오로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길이 많은데 왜 니네들만 길이냐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붙들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왜?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타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죄로 오염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물리치셔야 될 교만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좀 더 나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덜 악하고 더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선한 자는 없습니다. 왜? 이 타락한 죄성에서 오염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하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죠. 창녀와 세리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들 같이 악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는지. 사단의 자식들아. 살인하지 말라. 진짜 살인을 안 했다고 자기들은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얼마나 살인죄를 짓고 산 거예요, 우리가. 끝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의로움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에요. 이 지혜가 어렵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죄인됨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인정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인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낀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보잘것없는 죄인의 타락한 이성에서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인간이 그 어리석은 거 아무리 이성으로 인본주의로 그냥 학문을 드립다 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런데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자기 지혜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냥 버리끼고 미련하게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곧 뒤에 2장 9절에서 10절에 알려주세요. 곧 뒷부분에 2장 9절에서 10절.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지혜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세대를 자랑할 만한 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는 통치자들, 뭐 엄청난 자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더라면 헤롯이고 빌라도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어서 알게 하셨다. 형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기복신앙, 뭐 체험신앙, 그거 욕하죠? 저것들은 어리석어서 아직도 기복이나 체험신. 그런데 거꾸로 세상 지혜를 얻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왜?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구하며 먹고 배부르기 위해 세상 임금이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며 자기 육체를 자랑했던 자들 둘 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같은 거예요. 둘 다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둘 다가.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내가 길이라고 알려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이 두 부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세상을 주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어줄 테니 표적이나 보여달라 했죠. 끝까지. 차라리 세상 지혜를 주는 선생이라면 우리가 믿어줄 테니 좋은 가르침이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끝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용납 못하지. 그런 하나님은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만의 죄일까요? 우리 모든 죄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가 이겁니다. 세상을 준다면 믿어줄게. 좋은 가르침 준다면 믿어줄게. 그러나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용납 못하지. 이런 마음이에요.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은.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자랑해서 세상 복을 얻어낼 근거로 삼아야 되고요. 끝까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랑할 만자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안의 모습은 뭐예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미워서 자기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주장하는 것. 실제로는 참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붙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얻었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서 죽고 함께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하나님 보좌에까지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예배로 불러 천국 교제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찬에도 우리 다음 주일에 하겠지만 참여하게 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신 십자가 복음에 더욱 든든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믿음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마음이 딱딱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믿음에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천국 영화에 이르러 있다면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과 씨름하며 새사람에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 거하고 완전히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잠시 자기 정욕으로 인해 죄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갈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믿고 우리 자신을 위해 또 형제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했었죠. 지난 금요일에. 그 심판대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보좌를 얘기하는 건데 뭐 가지고 서시겠어요? 뭐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예배는 뭐 들고 오셨어요?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행한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게 나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좋은 선생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예수님 가르침 따라 잘했다 한 선행을 자랑하며 오실 건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표적과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오실까요? 실제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교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했다 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표적이든지 지혜든지 자기를 자랑하던 것 다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인정을 해야죠.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가 내게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 발견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많은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결국은 이것이 참 기독교를 알려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딱 한 가지 질문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걸 물으시고 이걸 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자랑할 만한 자로 여기려는 이런 죄성에서 죽어가게 해주시고 더욱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믿음에서 저희들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